제49장 초막절에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명령을 받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인도자께서 구름 기둥에 쌓여 이 모임에 관한 지시를 주셨다. 유대인의 유수기간에는 이 기념일들이 준수될 수 없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하자 그 절기들은 또다시 준수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념일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당신을 상기시켜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제사장과 민족의 지도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 목적을 잊어버렸다. 이 민족적인 횟집들을 제정하시고 그 의미를 아시는 그분은 그것들이 왜곡된 것을 목격하셨다. 초막절은 1년 중 마지막 모임이었다. 이때 백성들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회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였다. 온 땅은 그분의 지도 아래에 있어서 그분의 축복을 받고 있었다. 밤낮으로 그의 돌보심은 계속되었다. 햇빛과 비는 땅으로 열매를 맺게 하였으며 팔레스틴의 골짜기와 평원에서는 수확물이 거두어졌다. 감람 나무에서는 열매를 따고 귀한 기름은 병에 저장되었다. 종려나무는 그의 저장물을 산출하였고 자줏빛 포도송이들은 포도즙 틀에서 발펴 짜여졌다. 명절은 7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이 명절을 경축하기 위하여 팔레스틴 주민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저희 가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멀고 가까운 곳으로부터 백성들은 기쁨의 기념품들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빈부 노유 모두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축복하사 주의 길에 기름이 떨어지게 하신 분에게 감사의 헌물을 가져왔다. 눈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숲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도성은 마치 아름다운 삼림의 모습과 같았다. 이 절기는 추수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명절 동안 오두막이나 또는 푸른 가지로 만든 초막에서 기거하였다. 이 초막들은 길거리나 성전 마당이나 지붕 위에 세워졌다. 예루살렘 주위의 언덕과 골짜기도 역시 이 잎이 무성한 초막으로 점철되어서 이 초막들은 백성들로 번잡해 보였다. 예배자들은 거룩한 노래와 감사로 이 명절을 경축하였다. 이 절기에 조금 전에 대속죄일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자백한 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선언을 받았다. 이리하여 기쁨의 잔치를 벌일 길이 준비되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외치는 소리가 일어나는 한편 호산나의 함성이 뒤섞인 모든 종류의 음악의 합창이 동반되었다. 성전은 모든 사람의 기쁨의 중심이었다. 이곳에서는 성대한 희생의식이 있었다. 레위인의 합창대는 이곳 성스러운 건물의 흰 대리석 계단 한쪽에 나란히 서서 찬송의 예배를 인도하였다. 많은 예배자들은 종려와 화석류의 가지를 흔들면서 곡조를 높여 합창하였으며 다시 아름다운 음악은 멀고 가까이에서 들리는 음성과 합하여 사방으로 둘린 골짜기들을 찬송으로 가득 채웠다. 밤에는 켜놓은 불빛으로 성전과 그 마당이 찬란하게 빛났다. 음악, 종려나무 가지의 물결, 기뻐서 외치는 호산나라는 부르짖음, 큰 무리를 이룬 백성들, 매달린 등불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 성장한 제사장들 그리고 장엄한 예식들이 다 연합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장면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절기 중 가장 큰 감명을 주며 가장 큰 기쁨을 일으킨 예식은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첫날 동이 틀 무렵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길고 드높게 불면 화답하는 나팔 소리와 저희 장막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즐거운 환호성이 들과 골짜기에 메아리치며 축제일을 환영하였다. 그때 제사장은 기드론에 흐르는 물에서 한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높이 들고 나팔이 울리는 가운데 음악에 발맞추어 조심스럽게 천천히 넓은 성전 계단을 올라가면서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는 노래를 읊조린다. 제사장은 물항아리를 제사장애들의 중심부에 위치한 제단에 둔다. 이곳에는 두 대야가 있었으며 각각의 대야 곁에는 한 제사장이 서 있었다. 한 항아리의 물은 한쪽 대야에 부어지고 한 항아리의 포도즙은 다른 대야에 부어졌으며 물과 포도즙은 기드론으로 연결된 관을 통하여 사해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반석에서 솟아나온 샘물을 상징하였다. 그때 환호하는 노래가 다음과 같이 터져 나왔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요셉의 아들들이 장막절에 참석하기 위하여 준비할 때 그들은 예수께서 참석할 의향을 나타내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예수를 근심스럽게 주목하였다.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후로 예수께서는 거족적 횟집에는 참석하지 않으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의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시려고 그는 갈릴리에서만 일을 하셨다. 그가 큰 종교적 횟집들을 표면상으로 경시하시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에게 적개심을 나타내게 되자 백성들은 예수에 대하여 어리둥절하였으며 그의 제자들과 친척들까지도 그러하였다. 그는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축복받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였다. 예수께서 세리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섞이시며 랍비의 유전을 무시하시고 안식일에 관한 유전적 요구를 기탄 없이 제쳐놓으시는 것 등의 모든 사실은 그를 종교 당국자들과 적대적인 위치에 서게 한 듯 했으며 그것은 많은 의문을 일으켰다. 예수의 형제들은 그가 나라의 대인들과 학자들과 불화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들은 이 사람들이 옳은 것이 틀림없으며 예수께서는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서심으로 과오를 범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결백한 생애를 목격해 왔었다. 그들은 그 제자의 반열에는 들지 못하였을지라도 그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갈릴리에서의 그의 인기는 그들의 야심을 만족하게 하였으며 그들은 아직도 그가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분임을 바리새인들로 깨닫게 해줄 그의 권능의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희망하였다. 그들은 자랑스런 만족감을 가지고 그가 만일 메시아라면 그가 만일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들은 이 일이 아주 걱정스러워서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가도록 재촉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만일 이 일을 구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하였다. 만일이란 말이 의심과 불신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그가 비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이 메시아란 것을 안다면 왜 이처럼 그는 이상하게 사양하고 활동하지 않는가? 만약 그가 참으로 그와 같은 권능을 가졌다면 왜 담대히 예루살렘에 가서 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가? 왜 갈릴리에서 그에 관하여 알려진 바와 같은 놀라운 일을 예루살렘에서는 행하지 않는가? 격리된 지방에 숨어서 무식한 농부와 어부들을 위해서만 그대의 능한 일들을 행할 것이 아니라 수도로 가서 제사장과 관원들의 지지를 받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민족을 연합시키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이 예수의 형제들은 남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자들의 마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기적인 동기로 말하였다. 이 정신은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이었다. 현세의 보좌를 구하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 된다고 선언하셨으므로 그들의 감정은 상했다. 그들은 그처럼 많은 제자들이 그를 버릴 때에 크게 실망하였다. 그들은 그의 사업이 나타낸 바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십자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에게서 돌아섰다. 예수께서 가라사대네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은 권위 있는 어조로 그가 가야 될 행로를 지시하였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자아를 이기는 그의 제자로 분류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 분류하시면서 그들의 비난을 그들에게 되돌리셨다. 예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은 같은 정신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들처럼 사랑한다. 예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안일과 자신의 세력을 부식시킬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권세나 영광을 얻을 기회를 엿보지 않으셨다. 세상은 그에게 이와 같은 상급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곳은 그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곳이었다. 그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구속의 큰 계획을 수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그는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일을 성취시키고 계셨다. 그러나 그는 외람되게 행하거나 위험 속으로 달려가거나 위기를 재촉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의 사업에 있어서 사건 하나하나마다 지정된 시간이 있었다.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셔야만 하였다. 그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으며 그의 사업이 그의 죽음을 초래할 것도 아셨지만 때가 되기 전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었다. 예수의 이적에 대한 기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다 전해졌었다. 그래서 그가 여러 달 동안 명절들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리라는 희망으로 장막절 축제에 나왔다. 명절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그에 관하여 물었다. 바리새인과 관원들까지도 그를 정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저들은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근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분에 관한 것이었다. 제사장과 관원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사람도 그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곳에서나 그에 관하여 조용하면서도 열렬한 토론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로 옹호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백성을 기만하는 자라고 비난하였다. 이때 예수께서는 조용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다. 그는 각처에서 도성으로 올라오는 여행자들을 피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길을 택하셨다. 만약 예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어떤 여행자의 군중과 함께 하셨다면 성 안에 들어갈 때 대중의 주목을 끌게 되고 그를 지지하는 대중의 시위는 관원들로 하여금 그분을 적대시하게 했을 것이었다. 그가 홀로 여행하기를 선택하신 것은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축제가 한창 무르익고 당신에 대한 흥분이 절정에 달하였을 때 그는 성전 마당의 대중 앞에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축제에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과 관원들의 권세 앞에 자신을 감히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돌았었다. 그가 나타나시자 모든 사람들은 놀랐다. 모든 사람의 음성은 잠잠하여졌다.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갈급하는 세도인은 원수들 앞에서 취하시는 그의 태도의 위엄과 용기를 보자 모든 사람은 이상히 여겼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많은 무리의 주목을 끄는 한가운데 서서 전에는 아무도 해본 일이 없는 그런 훌륭한 설교를 그들에게 하셨다. 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도에 관한 지식, 제사 제도와 선지자의 교훈에 대한 당신의 지식이 제사장과 랍비들의 지식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는 형식주의와 유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미래 생애의 전경이 그의 앞에 펼쳐진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본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로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의 말씀은 매우 명료하고 수긍시키는 힘이 있었다. 가버나움에서처럼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의 가르침에 놀랐는데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양한 예증들을 사용하셔서 그는 청중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오신 그 축복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재난을 경고하셨다. 예수께서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모든 가능한 증거를 다 주셨으며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저들을 그와 같은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면 그는 동족에게 거절되고 살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과 예언에 관한 그의 지식에 놀라서 서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물었다. 라비들의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자격 있는 종교적 교사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와 침례 요한은 모두 이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로 간주되었다. 그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배우지 않은 그들의 성경 지식에 놀랐다. 실로 그들은 사람들에게서는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교사이셨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높은 종류의 지혜를 받았던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 마당에서 가르치셨을 때에 백성들은 넋을 잃고 있었다. 그에게 대하여 가장 분격한 자들까지도 그를 해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명절의 큰날 마지막까지 매일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이날 아침 예수께서는 백성들이 지루한 축제 절기에 지친 것을 보셨다. 그분은 갑자기 성전 마당을 다올릴 만큼 큰 음성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처한 형편이 이 호소를 매우 힘있게 하였다. 그들은 성대한 의식과 계속되는 축제의 장면을 다 보았으며 저희의 눈은 빛과 색채로 현혹되었고 저희의 귀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매우 즐겁게 되었지만 이 모든 의식들 가운데 심령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쇠하지 않을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안에서 샘물이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에 나와서 마시라고 그들을 초청하셨다. 그날 아침에 제사장은 광야에서 반석을 친 이를 기념하는 예식을 집행하였었다. 이 반석은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산 시내를 열어서 목마른 자에게 흘러가게 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수였다. 모인 군중들 앞에서 그는 생명수가 온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매맞을 운명에 처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침으로써 사단은 생명의 왕을 멸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매맞은 반석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왔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은 이상한 경외심으로 감동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영혼의 필요를 아셨다. 허식과 부와 명예는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올 것이라. 빈부 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다 환영을 받는다. 예수께서는 마음의 무거운 짐진 자를 구원하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좌절된 희망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남모르는 슬픔을 지니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칭찬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었을 때 저들은 저희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자신들을 발견하였다. 즐거운 장면의 광채 속에 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슬프기만 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는 돌연한 외침이 슬픈 명상에 잠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으며 연달아 들리는 소리는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희망을 불붙여 놓았다. 성령께서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의 제공을 저들이 깨달아 알 때까지 그들 앞에 그 상징을 제시하셨다. 목마른 영혼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외침은 지금도 여전히 들려오고 있으며 명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들은 자에게 보다도 더욱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호소한다. 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열려있다. 피로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신선한 물이 제공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아직도 외치고 계신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